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일서 3장 18절과 19절, 그리고 23절, 이렇게 세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23절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23절입니다.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 자신은 낮춰 주시고 주님의 말씀은 높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저희는 듣는 자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이오니, 주님, 저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흔히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불교는 자비, 기독교는 사랑.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는 사람마다 이제 저쪽에서 아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민이가 이게 보는 사람마다 물론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의 핵심, 즉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의 핵심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하는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종교다 할때그 종교라는 말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그 종교가 아니고,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도 종교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부분을 구별하기까지, 이게 종교적인 것과 복음적인 것을 구별하기까지 사실 그리스도인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구분을 할줄 알아야만 비로소 이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종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 우리가 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도 사실 이제 어디서 서류상에 이제 뭐 취직을 할 때라든지 뭐 어떤 경우에 이제 종교를 쓰는 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하는 란에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뭐 기독교 이제 거기 그 란에다가 이제 체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그 란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복음과 이 종교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찾아오셔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입장에서 뭔가 신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그 신을 뭐 만들든지 아니면 그뭐 이미 알려져 있다고 하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을 찾아가든지 어쨌든 사람의 입장에서 그 신을 이렇게 찾아가려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뻗으시는 문제라면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만들어 놓거나 밧줄을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신을 찾아가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교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종교라는 단어가 이제 몇 번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한 5번 정도가 나옵니다. 5번이. 그 중에서 이제 3번이 종교로 번역되어 있고 2번은 아마 신앙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릴리전이라는 이 단어가 그런데 종교로 번역될 때의 이 릴리전은 이것은 사실 좋은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교적이다. 아, 그 사람 대단히 종교적이야. 이렇게 하면은 좋은 말로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는 종교라는 단어 자체를 좋게 이렇게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단어는 유대교와 관련해서만 성경에 등장합니다. 유대교.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종교 또는 유대교 이런 표현으로 종교라는 단어를 세 번을 사용을 합니다. 유대교, 유대교가 뭔가? 유대교, 유대교가 뭔가? 이 유대교라는 것은 구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 중에서 유대인이라는 이 민족을 한 민족을 대표 민족으로 선택해서 아까 주일학교 시간에도 공부하셨죠? 작년 주일학교 시간에도 하나님이 이전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한 민족을 특별히 선택을 하셔서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인류가 참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선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처음에 유대민족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구약의 율법을 생각하면 아우 하나님은 대단히 엄격하신 분이고 대단히 두려우신 분이야. 그래서 이건 해안 하면 죽어. 이건 하지 마 하면 죽어. 율법이 그거거든요. 사실 이게 딱두 개로 대변되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그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이렇게 올가매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디서 우리가 보냐면 신명기 6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 4절, 5절 우리가 이걸 이제 쉐마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하나님께 뭐 소도 잡아오고 양도 잡아오고 사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어떤 표현으로서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게 율법인데, 그게 율법인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의 이 율법이 좀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혼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부분은 점점 약해지면서, 점점 그 본질은 빠져버리면서, 뭐에 자꾸 치중하게 되냐면 해라 하지 마라에 치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더욱 세분화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표현하기를 율법의 그 자구, 율법의 그 자구에 묶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은 쏙 빼놓은 채 어떤 형식, 껍데기만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게 된 상태, 이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교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내가 유대교 안에 있었다, 내가 유대인의 종교 안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지금 복음과 대비가 되면서 그 상태가 지금 알맹이는 쏙 빠진 채, 그 진심, 사람의 진심, 이 사랑은 쏙 빠진 채 이 껍데기만 남은 이 상태, 이것을 종교다.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겼던 그 종교를 유대교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7,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지금 유대인의 그 유대교의 그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에서는 먼 것.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죠. 우리가 결혼 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처음에 데이트할 때는 얼마나 그 이 남자친구의 또는 여자친구의 이 생일을 챙겨주고 이런 것이 얼마나 설렜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점수를 따기 위해서 생일을 이렇게 막 챙겨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한 해, 두 해, 세 해 이렇게 이제 가게 될수록 어떻습니까? 그 생일을 챙겨주는 것 또는 결혼 기념일을 챙기고 이런 것들이 자꾸 물론 그 이제 형식은 이제 갖추는데 뭐 케이크도 갖다 놓고 뭐 형식은 갖추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 마음 속에서 아 이것을 형식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종엽 형제는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 저도 아직까지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몇 년 차인가요? 7년 차인가요? 8년 차인가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케이크가 아니라 사실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도 더욱 깊어지는 그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인데, 그런데 그러한 사랑의 마음은 쏙 빠진 채 뭔가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자꾸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마음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그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질이 빠진 채 껍데기만 남는 것, 즉 생명이 빠진 채 외형만 남는 것, 이게 화석화되는 것이죠. 화석이라는 게 뭡니까? 모양은 수백 년, 뭐 진화론자들은 수백만 년이라 그러죠. 저희는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뭐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서 모양은 그대로 돌이 되어서 굳어져 있습니다.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은 없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마음은 빠진 채 형식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했는데, 요약하자면 우리 기독교,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니까 저희도 기독교라고 이제 씁니다만, 기독교라는 말 자체에 이제 종교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어찌되었건, 이 복음의 이 핵심은 사랑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사랑의 종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종교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종교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또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사랑,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사랑,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 사랑은 여러분의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하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것,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봉사를 해야 되지 않냐.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헌금을 많이 드려야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냐. 또 어떤 사람은 이 전도가 제일이지. 지상명령 아닌가. 전도가 제일이지.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베드로 후서의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했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뭔가, 그걸 봤더니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더해 가야 되는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믿음은 맨 아래쪽에, 맨 기본의 바탕에 있고 그 위에 지금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베드로가 최고 정점에 놓은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특별히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형제의 우애, 형제의 친절, 형제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그 이 믿음의 실제는, 우리 믿음의 실제는 사랑에 의해서, 특별히 형제 사랑에 의해서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구령을 했냐, 우리가 전도하는데 얼마나 내가 열심을 내서 전도 시간에 참석했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뭐 주차 봉사를 많이 했고, 뭐 얼마나 주방에서 많이 섬겼고,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했고,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시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보다도 가장 우리의 믿음의 최고 정점에 있는 것은 그것은 형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믿음 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인격, 그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의 생명, 그것이 변화되지 않은 채 여전히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때 초밥을 20년 만들었다, 전문가 되겠죠? 그렇죠? 축구를 30년 찼다, 축구 전문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50년 믿었는데 왜 예수님 같이 이렇게 자꾸 변해가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좀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변해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그렇게 변해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믿음을 지식으로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지식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분명히 지식을 쌓는 것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생활을 지식으로만, 즉 이론으로만, 즉 정보로만, 머리로만 이 믿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아, 성경이 이렇게 이렇게 하래. 아, 이건 하지 말래. 아, 이건 이렇대. 이 교리는 이렇대. 아, 세대주의가 어떻대. 뭐 성경의 완전성이 어떻대. 뭐 이런 것들을 머리로만 계속해서 이걸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이 위에도 지금 쌓아야 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친절과 그 위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식으로만 배우다 보면 그러면 성숙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숙함이라는 것은 절제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아까 여기 그 위에 있는 인내를 통해서 성숙해지고, 우리가 경건,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 이제 번역되는 이 경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 무엇보다도 또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이 생활로서,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가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이 지식에만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열심히 성경 공부를 쫓아다니고 어디서 잘 가르친대더라, 누구누구가 이게 뛰어나다더라, 누구누구가 요한계시록을 잘 가르친대더라, 누구누구가 다니엘서를 잘 가르친다더라, 그렇죠? 누구누구가 로마서에 정통하다더라, 뭐 이러면은 부지런히 이제 그런 데를 쫓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것도 참 귀한 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다 깊이 정확하게 알려는 노력,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귀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숙함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숙하다는 것은 무게를 견딜 줄 아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자기 위에 어깨에 이렇게 놓여지는 그 무게들, 점점 무거워지는 그 무게들을 그걸 견딜 줄 아는 것입니다. 어린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삶의 압박이 들어오고, 또 교회 지체들과의 이런 관계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발생하고, 내가 손해봐야 될 일들이 늘어나고, 그럴 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걸 지탱하면서 그걸 버텨나갈 수 있는 힘, 그게 성숙함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식으로만 배우게 되면 그럼 그 성숙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를 견디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게를 견디는 것은 또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마음입니다. 누구에게나,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형제는, 아, 보면 저 형제는 참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저 집은 뭐 애들도 다 잘 커. 뭐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것 같아. 뭐 도대체 뭔 걱정이 있겠어.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의, 그 형제 또는 그 자매의 그 입장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그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대단히 무거운 십자가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진 십자가가 제일 무거운 십자가려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다른 지체들과 깊이 교제해 보면 만만치 않은 십자가들을 다 하나씩 쥐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이건 무슨 부모님의 문제이건 시부모님의 문제이건 건강상의 문제이건 인간관계의 문제이건 돈의 문제이건 인생의 어떤 목표의 문제이건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무거운 십자가들을 다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십자가들을 지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걸 지기를 원하실 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는 이건 질 수 없어요. 이걸 자꾸 밀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 지식은 성경에 관한 지식은 엄청 쌓여 있는데 그런데 작은 십자가조차 하나도 기꺼이 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학생들 때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을 또는 이제 나이 든 분들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서부터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걸 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배우지 못하면 그럼 한때는 열심을 막 냈어요. 한때는 막 은혜 받았다 그래서 막 펄펄 뛰고 막 정말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신에게 힘든 일들이 닥치게 되면 그런 걸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뭡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숙함이라는 것은 기꺼이 내게 지워지는 이 무게를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기꺼이 내게 맡겨주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이 성숙함이라는 것은 믿음 안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기꺼이 무명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인정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인정받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사실 마음속에 우리가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하면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인정받는 것이 분명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기꺼이 무명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침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침체에 빠집니다. 날마다 우리가 막 구름 위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일들이 생기면서 이 마음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그래서 어제까지 좋았다가 오늘은 확 다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전쟁터예요. 우리 혼이라는 것이 이 육신과 우리 영의 싸움터이기 때문에 이 싸움터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이 승리하느냐 아니면 우리 육이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침체의 그 진폭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이 폭이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함이에요. 또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어린 지체들,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을 배려하는 마음,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을 보살피고 배려하고 기꺼이 그들에게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마음, 양보하고 그들에게 그들을 위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지금 성숙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연륜이 깊어감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지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지식으로 배우게 되는 사람은 교리 논쟁에서는 율법의 자구까지를 다 줄줄이 꿰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교리적인 논쟁을 하면 누군가와 이 성경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뛰어납니다. 얼마든지 다른 상대를 제압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린 지체들을 영적으로 세우고 그 사람의 생명이 성장하게 하는 데는, 그렇게 성장하게 하는 데는 전혀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좀 믿음 안에서 세워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뭐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뭐 내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거꾸로 우리 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나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분을 좀, 이 영적으로 어린 분을 내가 한번 좀 세워봐야 되겠다, 믿음 안에서 세워봐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시도해 본 분이라면 이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되던가요? 드립다 성경 가르치면 생명 성장하던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해본 분만 압니다. 표면상은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은, 야, 이건 내가 그동안 헛일했구나, 꽝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믿음을 지식으로만 배우지 않고 정말로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이것,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잠깐 해보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 여기 행함은 영어로는 deed, D-E-E-D, deed라고 되어 있고, 진실함은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sincerity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truth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거의 보니까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과 대조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도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도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을 하시고 또 나와 사람 사이에서도 적용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이 사랑은 이것은 진실함이 빠져있기 때문에, 행함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은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정성이 빠진 사랑, 말로는 뭔들 못합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 종교화된 형태인 것입니다. 사랑이 화석화된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빠진 오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빠졌던 오류, 그것이 지금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나를, 말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에서는 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피상적이고 모호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이나 또 구체적인 행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지금 바로 윗절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18절서부터 읽었는데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참 마음에 찔립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공허한 어떤 말장난이 아닌가 저 자신도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제가 반성을 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죠? 자기는 다 좋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동일한 말씀을 야고보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펴보시면요. 야고보서 2장에 1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너희가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사실 우리가 상대의 그런 필요들을 보고서도 사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긴 쉽지만 사실 하나님이 너보고 채워라 이런 말씀을 듣기는 사실 싫어합니다. 그게 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 지체에 그 형제에 그 자매의 필요를 봤으면 네가 채워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행함도 중요하고 진실함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행함은 없는데, 행함은 있는데 진실함이 빠졌다. 진실함은 있는데 행함이 빠졌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가식이 될 수가 있고 위선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자기과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할 경우에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이 사랑은 다시 바꿔 이야기해서 수고가 있는 사랑입니다. 수고가 있는 사랑. 사랑은 사실 수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사랑의 수고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랑의 수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너희가 보여준 그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히브리서 6장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으며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이 사랑의 수고 이것을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수고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은 또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 사랑입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 사랑. 저는 이러한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 사랑 중에서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중보기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보기도야말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도들을,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그 중보기도는 형제 사랑의 가장 큰 실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려고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딱 그 형제를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형제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 형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형제의 지금 필요가 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중보기도를 할 수 없잖아요. 바꿔 이야기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형제의, 그 자매의 필요에 민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 여기는 지금 시부모님과의 관계가 참 어렵구나.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줘야지. 여기는 지금 아이들의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있구나. 여긴 직장에서 뭐가 안 풀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그 상대의 필요를 알아야만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고 뿌리를 내리고 든든해졌으면 좋겠다.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정말 믿음이 튼튼해지고 참 하나님 안에서 영이 강건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중보기도가 진실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중보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봐야 뭘 변화가 있겠어? 중보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중보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걸 아는데 어떻게 저 형제가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을 알면서 왜 어떻게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수고인데, 노동인데 기꺼이 이 노동, 수고를 할 수 있는 마음, 즉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고가 있는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중에 제가 지금 수고가 있는 사랑을 말씀드리는데, 이 또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 사랑을 말씀드리는데, 이 구체적인 행위 중에서 가장 제가 귀하게 보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자라야만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만 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누구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아무런 재능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형제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저 자매가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지체가 지금 쓰러져 갑니다. 하나님, 이 지체를 좀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형제의 필요에 민감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적으로 그 형제나 자매의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일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상대가 필요한 것들을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저와 또 우리 각 지체들 모두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우리 중에 나는 너무 가난해서 나눠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주중 모임을 하는 중에 이 형제님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는 내가 별로 가진 게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가진 것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것을 움켜쥐려는 마음으로는 진실되게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자기의 가족에게 쓰는 것, 자기의 가족에게 나누어주는 것, 육신의 가족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아낌없이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 비록 이 교회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이 아닌 다른 교회 지체들에게 나누는 것은 대단히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탈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숙해가면 갈수록 우리 육신의 가족들보다 사실 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훨씬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풀면 하나님께서 또 내게 채우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베푸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베풀 때에는 또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사랑하려 할 때에는 기꺼이 손해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계산적인 사람은 결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이 돈에 대한 계산이 대단히 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돈에 대해서는 계산이 느린데 이 계산이 빠른 사람은 사실 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그렇게 지체를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 주고 나면 난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조금은 바보같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산상 설교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누가 너로 하여금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거든 심리를 함께 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뭡니까? 기꺼이 손해보는 마음입니다. 기꺼이 손해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종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라는 그 자신들의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본질은 쏙 빠진 채 율법의 자구에 묶여서 어떤 이 죽은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듯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 또한 얼마든지 그렇게 믿음을 종교화할 그러한 위험성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언제 믿음이 종교화됩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화석화되는 것입니다. 피상적이고 모호한 사랑의 말들이 난무할 때 그때는 인격적인 생명의 관계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또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친절, 사랑 이것 중에서 오직 지식만을 강조하게 될 때, 지식만을 중요시 여기게 될 때 믿음이 종교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겠고, 또 그 행위에 위선과 가식과 또 자기 과시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거짓 없는 사랑. 그래서 이러한 진실한 행함과 진실이 있는 이 진실함이 있는 이 사랑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중보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형제 사랑의 가장 큰 표현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형제의 필요에 민감하고 또 그 필요를 보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야 네가 채워. 그 형제, 그 자매의 필요를 네가 채워 하는 그 음성을 기꺼이 들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사실 이건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 그냥 열심히 출석하면 언젠가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내 안에 형성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배워가야 하는, 실제로 그것을 해보고 또 해보고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 몸에 체득되어야 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이러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 이것을 꼭 같이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는 좀 부족해도 형제 사랑에서만큼은 부족하지 마십시다. 이 부분이 풍성한 교회. 그래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고개를 숙이시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좀 말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은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그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또 사람에게 대해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결단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